제가 였습니다. 노아몬 15장 찾았으면 11절부터 제가 했습니다. 도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 먼 나래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후 그날에 크게 흉내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부처사니 그가 저를 덜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제가 돼지 먹는 지엽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 내 아버지께 양식이 풍족한 풍군이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컫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컫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의 길에 대해 제일 좋은 옷을 내어 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24절 말씀까지. 예, 누가복음 여기 15장 11절 24절까지 읽었는데 24절 내일 마지막이 이제 어떻게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5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항상 제 삶 속에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 어디에도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돈만 좀 많이 모으면 즐거울 줄 알고 행복할 줄 압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리고 뭐 아름다운 아내와 결혼하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조건을 들어서 행복하려고 하지만 이 세상 어디에도 참된 평안과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5장에서 아 여기 즐거운 데가 여기 있구나 기쁜 데가 여기 있구나 여기서 제가 참 평안을 찾았고 행복을 찾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오늘 오전 마지막 시간인데 저는 그냥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다시 다녔었습니다. 전 1962년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제가 돼지 우리에 사는 삶하고 아버지 집에 온 삶하고 비교해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특이한 게 뭐냐 돼지 우리에서 내가 좀 배부르게 하려고 잘하려고 막 애를 쓰는 곳이고요. 아버지 집에 와서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버지가 다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그게 그냥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탕자 이야기에서만 아니라 내 삶 속에 거의 정확하게 내가 아버지 집에 온 뒤부터는 내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난 뒤에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그라시아 삽창단 지휘한 단장이 제 딸인데 제가 84년도에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왔을 때 그때 제 딸은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구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 이제 문제가지 하나 닫힌 게 뭐냐면 제가 사는 데가 이제 저 엄마 아파트 강남구니까 이제 서울서 그 유명한 제 8학군인데 전학이 전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겨울로 방학 동안에 제가 서울로 와서 1월 24일 와서 서울에 지내다가 다시 개학이 돼서 제 딸이 대구 여중 1학년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근데 제 딸이 대구 여중 입학을 했는데 입학하는 날 아침에 내가 대구 여중에 찾아가서 전학서 좀 떼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입학하는 날, 입학식도 하기 전에 제가 미리 이제 아침에 전학서를 떼가지고 차를 타고 막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9시 출발, 그날 막 진눈깨비가 와가지고 차도 밀리고 그래서 서울에 오니까 12시 반이 됐는데 강남교육청에다가 전학서를 냈어요. 교육청 안에 어떤 아가씨가 아무도 없고 혼자 설렁탕을 사서 먹고 있더라고요. 토요일인데 아, 내가 오늘 좀 일과 시간 지나지 않았느냐고 내가 우리 딸아이 전학서를 떼왔는데 접수가 되느냐고 그거 아가씨가 말도 안 하고 종이를 내놓고 도장을 딱 찍더니 딱지가 날 하나 주고 넣더라고요. 저희 동서 형님이 그때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 근무를 했는데 형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마 은숙이는 대구에서 중학교를 졸업해야 할 것 같다. 동서에 있는 국방과학기술연구소의 연구원장님이 그때 아웅산 사태로 과학기술처 장관이 세상을 떠나셔서 서울로 이제 옮겨왔는데 이분이 이제 과학기술처 장관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님하고도 아주 가까운 사이고 이규호 문교부 장관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아직 대전에다 아이를 놔두고 2년이 지나도록 전학을 못 시켰다. 그러니까 그런 줄이 있는 사람도 그런데 우리는 안 될 거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중학교 졸업시킬 생각을 해라. 제 삼촌 한 분이 교육계 근무를 하셨는데 그분은 그때 금호 여자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연숙이 문제를 가지고 어렵겠다. 이제 그러지 말고 서울 외곽에다 일단 전학을 시켜라. 아주 외곽에 거기는 전학이 가능하다. 그러면 전학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자리가 비면 우선적으로 서울 시내 학생이 8학군으로 오는 게 우선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저한테 저게 권고를 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모르고 뛰다녔는데 딱 제가 전학생 23일 만에 얘가 이제 전학이 된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면 그때 개포중학교가 새로 생겨가지고 학생들을 많이 뽑기 때문에 그래서 금방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문제가 생겨 어려움에 막 닥치는데 하나님이 그걸 정확하게 이끌어주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제 아들이 고등학교를 미국에 뉴욕에는 킨저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래 저희도 교회가 그때 킨저에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제 아들이 청소도 하고 그래 지냈는데 교회가 이제 헌팅턴으로 이사를 와서 제 아들이 헌팅턴 고등학교에 가게 됐어요. 헌팅턴 고등학교는 사립이 없고 거의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그때 사립학교가 없어서 공립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킨저 고등학교에서 제 아들한테 그 서류를 헌팅턴 고등학교 보내줘. 그걸 안 보내주는 거예요. 제 아들한테, 야, 영구가 너 서류 왜 안 내? 그쪽 학교에서 안 보내줍니다. 아직 안 왔어? 예, 안 보내줍니다. 이제 이쪽 학교는 그쪽 서류가 와야 정식 학생이 되면 안 되니까.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제 아들 보고 너, 그래가 안 되겠다. 학교 변호사를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그래서 제 아들 학교 변호사를 만난 거예요. 그 변호사가 학교 담당 변호사한테 자, 사정을 물어 이야기 쭉 하니까, 변호사 영구가, 너 걱정할 필요 없어. 나는 너희들 때문에 밥 먹고 사는 거야. 너 나한테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다 알아야 줄 테니까 한 가지만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한국에서 다니는 학교 재학 증명서만 떼다 줄 수 있냐? 예,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헌팅턴 고등학교에 정식으로 학생이 된 거예요. 헌팅턴 고등학교는 공립이기 때문에 전혀 학비를 안 내고 3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교였어요. 제가 이제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이제 여름 방학 때 왔는데 3년 그 비자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여권이 얼마 남, 여권을 이제 갱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 참, 비자를 갱신해야 한국에서 받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가 미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거 여권을,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비자가 끝나서 이제 학교 다닌다 그렇게 하니까 여권의 체류기간이 얼마 남았냐. 두 달 남았대. 안 된다. 체류기간 두 달 남은 여권에는 비자를 안 준다. 최소한 6개월이 남아야 한다. 그 저는 여권 그냥 만들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여권만으로 가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병무청에 가야 한다. 얘는 그 군 복무자, 그 군 의무자이기 때문에 병무청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병무청에 가니까 너 같은 사람 한국에서 여권을 못 만들어준다. 네가 거기서 학교 다니고 있던 정확한 증거가 뭐냐. 그건 잘 모르니까 뉴욕에 가서 여권을 만들어라. 제 아들 그때 비자를 못 받고 조금 남아있는 기간에 뉴욕으로 갔어요. 제 아들이 뉴욕에 가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신문에 났는데 한국의 학생들이 미국 가서 공립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비자를 안 준다. 한국에 가는 학생들은 사립고등학교 가야 하는데 공립고등학교는 미국 정부의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를 안 준다는 거예요. 아마 제 마음에 제 아들이 그때 미 대사관에서 비자 캔슬하고 미국 못 갈 뻔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코스타리카에 집회하는데 제 아들이 코스타리카 대사관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코스타리카에 갈 테니까 학교 학생인데 비자를 주겠느냐 그러니까 왜 네가 한국 사람이 코스타리카 올라가냐.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아버지가 코스타리카 집회하시는데 나 아버지 집회에 같이 참석하고 비자 받으려고 한다고. 오라 주겠다 약속했어요. 제 아들이 갔으니 코스타리카 대사관에 가니까 전 뭡니까? 서류를 전부가 성적 증명서를 내놓으라니까 대학교 성적 증명서를 내놨어요. 그 말,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가져오라 그래. 주니까, 얘 고등학교 공립학교 단위 들어나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공립학교 졸업을 하면은, 비자가 안 된다. 제 아들이 쭉 이야기해서, 내가,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뉴욕에 교회 안에서 살면서, 교회 봉사도 그렇게 했는데, 교회가 헌팅턴으로 옮겼다. 헌팅턴 옮겼는데 그때 헌팅턴은 공립학교 사립학교가 없었다. 공립학교밖에 없었다. 주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이걸 다 해서 이렇게 했다. 한 30분 동안 이제 서로 영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영사 이번에는 내가 비자를 찍어준다. 다음엔 여기 오지 마. 한국 가서 받아라. 정말 그때 참 많은 학생들이 그 미국 비자를 못 받고 다니다가 나와서 공립학 당연히 그렇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걸 보면서 제가 제 아내하고 이제 복음전 뛰어다니다 보면 아이들만 둘이 집에 두고 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냥 1962년도에 제사함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제사함 받은 거 이거 아, 그냥 참 감사 제사함 받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강하게 살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나하고 그 제사함 받고 난 그 이후에 그냥 아, 내 죄가 씻어졌구나. 내가 거룩해졌구나. 내가 의로워졌구나. 이제 난 죽어도 하늘나라 가겠네. 그런 마음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장로교회에 다녔습니다. 제사함을 받고 난 뒤에 내가 막 너무 감사해. 우리 한 청년들이, 그것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는데 토요일 날 저녁마다 성가 연습을 해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송영, 뭐 성가, 헌금송 쭉 연습을 해요. 그러나 성가 연습 마치고 내가 앞에 나가서 내가 잠깐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동안에 죄 때문에 갈등했던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내가 죄사함 받고 막 기뻤던 그런 이야기들을 쭉 했어요. 우리가 성가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진지해지는 거예요. 나를 박선생, 나도 그렇다. 나도 제 때는 갈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근데 참 미안한 건 그때 내가 어떻게 죄사함 받았다는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지 못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 만나면 재산 받아야 한다고, 그냥 믿으면 안 된다고, 재산 받으면 천국 못 간다, 막 그런 이야기. 나 재산 받았다.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여자 청년을 길에서 만나, 우리 성가대원인데, 야 김 선생 어디 가? 우리 그때 말도 그렇게 했거든. 왜? 그 길에서 세워가 있는데 그 여자 청년 성가대원도 막 재산 받을 이야기 하니까. 이 여자친구 나 딱 박선생 그거 애한테 이런 얘기하는 나한테 얘기해, 목사님한테 얘기해라. 네가 목사님보다 더 낫나? 아니 냉정하게 나 그럴 사이가 아닌데 뭐 우리 청년들 굉장히 친하게 가깝게 지냈기도 안 그랬는데 그러나 내가 예배당 딱 들어가니까 예배당 안에서 청년들이 모였는데 무슨 이야기가 귀에 들려버린 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청년 한 사람이 박옥수 그 녀석 웃기는 녀석이야. 내가 지를 않는데 지가 죄가 없다고. 진짜 웃겨. 제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도 전부 다 죄사함 받기 위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확실하게 죄사함 받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인데 내가 죄가 사해졌다고 하니 교회에서 나를 따돌리고 목사님이 따돌리기 시작하는데 그날 내가 막 그 모인 사람들이 막 박옥수 그 녀석 웃기는 녀석이야. 내가 지를 하는데 죄가 없다고. 그렇지요. 지하고 나고 매일 제지로 다니고 그랬으니까. 우습지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다 문을 열고 들어가다 문고를 열고 나왔어요. 돌아서면서 내가 나오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외로워. 야, 이제 내가 아는 친구, 교회 친구들밖에 없고 내 교회 아는 사람 아무 안, 내가 이제 이 교회에서 배척을 당하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지? 그 문 앞에서 예배당 대문까지 나가는 동안에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을 확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거듭난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예수님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완벽하게 나갈 수도 다 갖추어진 사람이고 하늘나라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러 나갈 때도 전혀 부족함 없이 하나님 내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늘 능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에 문제가 하나 일어났는데 우리가 문장로님 장로님인데 이분은 늘 목사님의 설교에 불만이 있었어요. 뭔가를 막 간절히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 선산에서 한 뭐 12km 떨어진 구미라는 데가 있는데 후쿠미 금오산에서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그때 한국 미국이나 뭐 외국의 선교 한국에 많이 왔는데 선교사님 가운데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구미 금오산에서 찬상 집회를 했는데 저들에게 문장노님이나 이 장노님이 막 갈급에 찼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 청년들 한 15명을 데리고 그 수양에 참석해 산상 집회에 참석했어요. 집회를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선교사님이 복음을 구원받았다고 15명 다 침례를 줬어요. 우리 장로교인데 침례 받았다는 얘기도 막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우린 그때 1960년대 그때니까 62년도네. 저희들은 장로교밖에 침례를 몰랐는데 그냥 막 촌에 소리가 들리기를 문장로가 청년들을 금오산에 데려가서 물에 빠졌다 하더라. 막 그런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그 청년 가운데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영어 잘하는 진짜 찾기 어려웠는데 이 사람이 대구에 가서 딕 선교사님 통역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때 대구에서 거듭난 구원을 받고 제사를 받은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에 와보니까 막 세계 선교 일보에는 보면 막 그 선교신문에 보면은 뭡니까? 한국이 부흥의 역사에는 막 교인들이 새벽 기도 열심히 그런데 이 선교사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한국에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죄사함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늘 죄이고도 매일 죄 회개하고 오늘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가 금식 기도 이전에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로 선교학교를 시작해서 선교학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영어 잘하는 그 청년 그분이 문장으로 편지를 썼어요. 우리가 선교학교를 시작하니까 선교학생 좀 보내주면 좋겠다고. 문장으로 저하고 아주 가까웠는데 어이 박 선생님 이리 와보게. 예,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자네 선교학교 갈라나? 선교학교 어떤 학교입니까? 그 가마 말에 매일 커피 마시고 초콜릿 먹고 샌드위치 먹고 가버리니까 매일 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학교를 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의 삶을 쭉 이끌어온 걸 볼 수 있어요. 영국에 웹 선교회라는 선교회였습니다. 세계 십자군 선교회인데 그 웹 선교회에서 세계 그 당시 3,000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보낸 그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선교회 회장이 놀만 그랍인데요. 이 놀만 그랍이라면 세계 유명한 그 기독 그 신앙계 아주 유명한 분이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일본 동경에 볼 일이 있다가 비행기 타려고 하네다 공항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동경 하네다 공항에 아주 세계적 청소년 전도자 제이 짤비스라 목사가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서양 사람 둘이 만나 이야기가 된 거예요. 당신 누구냐? 아, 나 짤비스다. 아, 그러면 청소년 전도자 그 사람, 아, 맞다고. 아, 내 당신 얘한테 반갑다고. 당신 누구냐? 아, 놀만 그랍. 놀만 그랍? 당신 웹선교 회장 아니냐? 아, 그렇다고. 둘이 막 너무 공항에서 생전 처음 만난 거예요. 당신 지금 어디로 와? 난 지금 런던으로 가고 있다고. 당신 어디로 와? 나 한국에 간다고. 한국에 가서 대구 주암산에서 내가 집회를 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짤비스 박사가 놀만 거라고 당신 항구에 가본 적 있느냐고 없다고 아 당신 항구에 가야 하는데 왜 한국에 안 갔느냐고 한국에 가자고 아 나 지금 영국 가야 한다 지금 당장 내 비행기표 바꾸면 되니까 한국 가자고 그 느닷없이 놀만 거라 그 유명한 세계 십자군 선교 회장이 잘빗을 따라 한국에 대구 주암산에 가서 이제 산상 집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거기 한 3,000명 가량의 청중들이 모였는데 하여튼 놀만 거람이 한국에서 생전 처음 만났다 하더라고. 막 찬송 열심히 부르고 속죄 함 속죄 부르는 것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막 밤들이 가서 산 기도한다고 뭐 주여 하여튼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런 소리 듣고 막 그래 이분 이제 놀만 거람이 있는데 짤비스가 딱 앞에 나와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소개할 분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 십자군 선교회 회장이신 그 놀만 그랍 박사가 여기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놀만 그랍 박사가 온 거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일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강사인데 이번 집회는 놀만 그랍 박사에게 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놀만 그랍 박사가 그날 저희부터 딱 단에서 가지고 막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거듭나지 않았다고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꼭 수면제 뿌린 거지 다 자는 거예요. 다 자는 거예요. 놀만 그랍 박사의 설교 듣고 조는 사람 처음 봤던 거예요. 그 막 집회 끝나면 쥐야 하고 막 소리치고 그런데 설교하면 다 자는 거예요. 놀만 그랍이 이해가 안 간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흘째 되는 날인가 어느 날 통역하고 이야기를 했대요. 당신 통역 어떻게 하느냐. 통역은 당신 하는 말 그대로 통역한다. 오늘 그럼 저녁에 당신이 무슨 얘기를 통역했느냐. 당신이 이래 이 말씀 이렇게 앉아서 그대로 통역했다. 통역이 너무 정확히 간 거예요, 보니까. 근데 왜 이 말씀을 듣고 졸지? 그 다음 날 다시 놀만 그랍 박사가 다녔었어요. 혹시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았을지 모르겠다. 그 생각이. 막 그렇게 뜨겁게 막 소리 기도하고 열심으로 찬송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설교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죄송하냐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확실히 죄를 사함받고 죄가 하나 눈처럼 희게 씻어지고 거듭난 사람에선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놀만 그랍 박사가 너무 충격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거듭나고 죄사함 확실히 받은 사람이 예, 막 삼천을 조용한 손을 둘러보는데 한 서너 명이 손을 올리려고 힘없이 올리다가 내려버린 거예요. 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죄사함도 못 받고 거듭나지도 않고 뭘 믿는 거야?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놀만 그랍이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울었다 그러더라. 하나님 저 한국에 있는 저 사람들 저 열심히 있고 저렇게 간절하게 주를 찾는 저 사람들 주를 모릅니다. 죄사함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부터 노르만 그라 박사서 한국이 마음에 떠나간 지입니다. 영국에서 계속 선교학교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을 기르고 있는데 노르만 그라 박사는 목회를 안 하고 학교만 일만 하니까 종종 영국에서 한 번씩 노르만 그라 박사를 초청해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노르만 그라 박사가 설교하러 갈 때마다 선교학생들 한 명씩 데려가서 간증을 시키는데 그때 케이스 그라스라고 하는 선교학생이 거기에 있었어요. 노르만 그라 박사하고 가서 딱 있는데 이제 설교하기 전에 케이스 그라스가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가 거듭나지 못하고 열심히 했고 자기 아버지는 장로님인데도 거듭나지 못해서 있었는데 그가 있는 마을에 케이스 그라스가 있는 그 마을에 두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은 거듭난 부인이었어요. 이 부인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당신 거듭났습니까? 죄사함 받아서 그 질문을 했어요. 그 동네 사람 다 그 부인을 싫어했어요. 케이스 그라스가 어느 날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빵집에서 일을 한 거예요. 어느 날 빵 이제 그 배달하는 주문을 주문서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집에다가 빵을 배달해 줘라 빵집에 이제 지시를 받고 자전거를 타고 빵을 실어가지고 막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이 뭐냐면 거듭난 부인이 사는 집인데 그 거듭난 부인이 사는 집에서 자기가 막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배달 안 할 수 없어서 갔다는 거죠. 빵을 딱 배달을 전해주고 가려고 하는데 그 부인이 당신 장로님 아들이지요. 다시 거듭났습니까? 확실하게 죄가 씻어졌습니까? 그 이야기야. 아무 말도 안 못하고 있는데 이번 수요일 날 저녁에 여기서 12km쯤 떨어진 데서 기독교 학교 교장 선생님이 간증 집회라는데 그 거듭난 분인데 한번 참석해 보겠느냐고. 그래서 그 학생이 그렇게 했다고 인사하고 수요일 날 그 기독교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간증하는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날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확실히 집에 돌아 너무 기뻐서 아버지 나 이제 죄가 씻어졌습니다. 나 거듭났습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아버지 장로님인데 예, 아들아 조심해라. 큰일 나겠다. 조심해라. 너 위험해다. 정말 그런 간증을 쭉 영국 교회에서 노르만 그라 박사 뒤에 앉아 있다가 이제 간증이 끝나고 설교하러 또 왔는데 이 학생 지금 네팔에 선교사로 가기로 준비하고 학교 선교학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노르만 그라 박사 딱 올라오더니 금방 간증한 이 학생 네팔 간다고 이야기했지요. 이 학생 한국에 가게 될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 한국 안 간다고 네팔 간다고 속에 막 그런 마음이란 말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네팔에 비자를 기다렸는데 선교사 비자가 안 나오는데 어느 네팔 정부 편지가 왔어요. 우리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선교사 안 받는다고. 그래서 그 학생이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 와서 어디 왔냐면 경상북도 선산군 선산읍에 선교사로 왔어요. 제가 사는 우리 교회에. 자주 그분을 만났어요 제가요. 그리고 저 아주 우리 가까이 우리 교회에도 있고 또 우리 학교에 와서 영어를 가르쳐줬어요. 그분. 근데 제 교회에 그 자주 만난 어느 날, 선교사 집에 막 전도지를 접고 있어서, 선교사님, 전도지 접습니까? 예. 저희도 도와드릴까요? 예, 도와주십시오. 이거 어디 쓰려고 그럽니까? 아, 내일 장애 시장에 전도하러 갑니다. 저희도 같이 가서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분이 딱 성경, 박옥수, 박옥수.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도 제사 못 받고 어떻게 남을 전도하라고 합니까?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19살 때가 뭐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제가 제사함 받고 난 뒤에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나를 이끄는 너무 신비했어요. 근데 그분은 저의 그 이야기에서 제 얼굴을 빨갛게 만들어 놓고는 안타까워 제가 복음 제사함 이야기를 안 해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걸 봐요. 이번에 제가 대전도 집회 때 이제 체조경장하고 여기서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 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이분을 사랑해 지금까지 일을 해 오셨구나. 이분을 구원받게 하시려 했구나. 재산 받도록 거듭나게 하려고 이렇게 역사, 그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필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쿠스네시가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 돌아가는데 성령이 필립 보고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갔어요. 가서 보니까 네시가 병거를 타고 가면서 막 마음에 죄 때문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필립이 가서 읽는 걸 깨닫느냐? 지시하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아, 병거에 좀 타세요. 탔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데 이사야 53장 글을 읽다가 우리의 전한 건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을 이야기한 이사야가 쓴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해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같다 그래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거를 읽고 있는 거예요. 읽으면서 내시가 묻기를 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선지자의 그라고 하는 거 그분은 도대체 누구냐?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의 우리 죄를 담당하고 그가 우리 때문에 찔리고 우리 때문에 상하고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에 그에게 그가 도대체 누구냐? 그가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 그게 이해가 안 간다. 필립이 전도하기 너무 그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가시관에 찔리고 상하고 그래서 우리 제가 사해진 거다. 보면 금방 내 씨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나는 사람 하나같이 내 씨처럼 간절하게 죄 사함을 받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쭉 지금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연결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 번은 서울서 대구 내려가다가 고속버스를 탔는데 전 그때 뭐 새파란 젊은 청년이었고 그분은 한 60대 되는 점잖은 신사분이 옆에 자리에 앉았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구의 어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가 재미있게 됐어요. 내가 이제 약간 이제 각도를 핸들을 돌려가지고 신앙적으로 복음적으로 딱 들어가니까 이분 눈치를 채신 거예요. 유리창적으로 얼굴이 돌아가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리모컨도 없고 돌리. 그래 이제 그때 차가 이제 금강 휴게소를 지나서 지금은 휴게소 강 이쪽 편으로 고속도로 그때는 강을 건너서 거기 당제 터널을 지나가는데 거기 밑에 큰 계곡이 있었어요. 아주 높고 험한 계곡이 있는데 우리가 달려가는 고속버스 오른쪽 앞바퀴가 팍 하고 터져버렸어요. 차가 기우뚱 하는데 그 절벽으로 막 떨어질 순간이었어요. 제 교장 선생님 머리를 딱 끌어안았어요. 내가 몇 번 교대 겨우 차가 선 거예요. 사람들이 막 전부 차가 일어나고 막 생땀을 흘리고 진짜 그 절벽에 우리 차가 떨어질 뻔한 거예요. 그래, 이제 뭐 타이어를 갈아가지고 다시 출발, 이제 교장선이 같이 이제 다시 타야 돼. 교장선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왜 내 머리를 안았습니까? 교장선생님 죄송합니다. 교장선생님 같은 분은 귀중한 분인데 차가 굴러면 머리 다칠 것 같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장선생님 머리를 보호하고 싶어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묻는 말이 목사님 머리는 어떡하고요? 저야 뭐 아직 뭐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마음을 다 열어버려. 거기서부터 대구까지 가면서 이야기 얼마나 재미있고 복음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대구 다 도착할 때쯤 돼서 내가 혹시 그 전교생 모아놓고 성경 말씀 한 시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 된다고. 그래, 그 전교생을 교련복을 입혀가 학교 운동장에 앉혀놓고 한 시간, 아침 조회 한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었어요. 하나님이 살아서 내 삶 속에 일을 하는 걸 보는데요. 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내가 예수와 같이 살면서 저는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참 이상한 건 꼭 저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고 거짓말로 피난은 옛날부터 많았어요.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했는데 제가 그 성경에 자꾸 기억이 나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쪽에 가면 또 이쪽에 대적한 이쪽에 막 전부 끊임. 그런데도 한 번도 아직 주님이 다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런 거예요. 작년 3월 달에 제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됐는지 추적 60분에 제가 등장인물이 돼가지고 이제만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 목사님 유명하대요. 그때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나온 부인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딱 예배 참석하고 한 번 참석하고 그날 저녁에 그 다음날 저녁에 남편하고 테레비를 보는데 추적 60분에 박옥수 목사가 들어요. 이 부인은 너무 잘해. 큰일 날 뻔했다. 그 교회 갔으면 어떻게 됐다. 그래서 이 부인이 우리 교회를 안 나왔어요. 1년이 딱 지난 뒤에 전전주에 이 부인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즘 서울에 성도들이 똑똑하고 장로님도 똑똑한데 만일에 추적 60분에 나온 저 목사님이 진짜 그랬으면 그 교회에서 내쫓겠나 내쫓지. 그때 그렇지 않겠다. KBS가 잘못됐다. 그 마음이 딱 든드래요. 1년 만에 저희들 교회 다시 나왔어요. 나보니 교회가 너무 좋고 내 말이 맞았다.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부인회 왔는데 마치고 저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4층에 같이 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분만큼 지혜로운 분을 처음 봤어요. 사람 얼굴에 뭐 지혜롭다 쓰이진 않았잖아요. 말씀하는 거는 뭐, 야, 참, 이런 분이 사시는구나. 이분이 우리 교회 결혼식 하는 거 와서 보시고, 형제들한테 얘는 너무 좋다. 음식 너무 맛있다. 이건 전부 마음으로 한다고 싶어서. 자기 아이들도 여기 와서 결혼시키고 싶다 하고 막. 그날 구원을 받으셨어요. 제가 막 그 쟤를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뭐 이 세상에 교회가 뭐 수없이 많은데, 아니 그런 게 그냥 안 나오면 뭐 딴 교회 다니면 되는데, 이분은 생각을 계속 하셨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KBS가 그 잘못됐다. 그럴 리가 없다. 요즘 세상에 만일 그런 목사님 그 교회에서 놔뒀겠나. 제가 이래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 만나는 사람 너무너무 감사한 게 나는 그냥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그냥 이제 살다 하늘에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 일을 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내가 밤이 새어도 이야기를 다 못하고 몇 날 며칠에도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려운 일 있을 때만 늘 하나님이 곁에 계셔서 나를 이끄시고 그리고 이제 가장 신기한 것이 이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난 목사님,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속에서 의로운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속에서 의로운 마음들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내가 옛날에 좋아하던 육신적인 쾌락 그런 게 싫어지고 마음이 평안하고 은혜롭고 옛날에 막 추하고 더러운 건 늘 관심이 그게 막 싫어지고 내 삶이 변해지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1962년도 구원을 받았고 난 뒤에 제 친구 가운데 천충남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저보다 키가 쭉 커요. 아주 인물도 잘생겼어요. 그 친구는 저는 성격이 막 까다롭고 못돼가지고 친구들 다 싫어해요. 근데 내가 강남교회 와요. 강남교회 성들 저를 보고 목사님이라고 인사하고 대주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전 저 별로, 저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제 사진 보고 인자하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들으라고 하는 소리씩 하는 걸 내가 알아요. 뭐가 인자해 내가. 근데 천충남이는 그 친구는 굉장히 성격이 좋아요. 누구한테도 잘해줘요. 한 번은 내 친구 하나가 내 물건을 부숴버렸어요. 내가 막 화가 났어요. 그 친구가 나를 보고 야 미안하다 옥수야. 난 너무 야 미안하다면 다야? 진짜 말이야. 막 내가 막 화를 냈거든. 저쪽에서 충남이 오더니 야 옥수야. 너 친구 집안에 뭐가 그러냐. 내 거 줄게. 내 거 해.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충남이한테 뭘 힘도 안 되고 힘도 나보다 세고 뭐든 나보다 잘하는데 다 충남이 좋아하고 난 다 안 좋아하는 거예요. 충남이한테 뭐 하나 이겨보려도 이길 게 없는 거라요. 그래도 충남이 또 나를 친구로 잘 대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일할 때도 교회에서 여자 성가 되면 다 충남이 좋아하고 난 좋아 안 하고 진짜 그랬어요. 내가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 왜 날 구원하셨습니까? 왜 날 목사를 세우셨습니까? 제가 종종 충남 이 강대상 위에 서면 성도들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보기도 시원시원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좋을까. 막 정말 까다롭게 얘기하고 난 하락해도 이게 천성이 그런지 좀 많이 고쳤어요 지금은. 그런데도 좀 그런 편이에요. 어느 날 고향에 갔는데 친구들, 야 옥수야, 어? 너 충남의 소식 들었어? 아니. 걔 결혼했는데 부산 여자하고 결혼했다 하더라. 그 처도 미인이더라. 미스 코리아에 나가려다 말았다 하는데 진짜 잘생겼더라. 야 충남이도 잘생겼고 그러니까 좋은 여자 없겠지. 그랬어요. 그리고 난 데 한 2년 있다 다시 고향에 갔는데 친구들이 야 옥수야 너 충남의 소식 들었니? 아니. 걔 자살했다 하더라. 어? 그 예쁜 여자 데리고 살면서 왜 자살해? 아까워서 어떻게 자살하지?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성격 좋은 아이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 하나님 앞에 자주 해요. 하나님, 왜 날 구원하셨습니까? 왜 날 사랑하십니까? 내가 1960년 구원받고 난 뒤에 19살 때였는데, 태어나서 19살 때까지 행복했던 적이 있었는가? 행복할 때가 없었어. 날 가난했고 어렸고 못났고. 1962년도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그때부터 내가 가던 길이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 뭔데? 대통령이 구원을 받고 영부인이 구원을 받고 장관들이 구원, 국무총리가 구원받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 삶 속에 참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제 때문에 갈등하는데 한 번은 대덕 수양을 하는데, 저녁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40대 초반의 부인이 저하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왔어요. 이제 설교를 마치고 그 부인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인이 너무 초조하고 불안해 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하는 그날,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에 쉴 수 있는 이야기를. 한 5분, 한 20분 정도 마음에 쉴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아주머니, 오늘 저 이야기하고 같이 좀 푹 주무시라고. 그 내일 저녁에 오면 내가 다시 자세히 이야기하겠다. 그 아주머니 막 눈도 지쳐있고, 몸도 얼굴도 지쳐있고, 막 불안해 있는데, 야, 이 부인이 조금 더 가면 정신병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에 힘을 줘야겠다. 가서 막 빨리 주무시고 오늘은 이제 다니는 것 다 편안히 쉬고 내일 이제 이야기를. 그분이 그 이튿날 왔어요. 요즘도 이분이 대학을 나온 부인인데 결혼한 첫날부터 남편에게 매를 맞았대요. 사실 요즘에는 이런 부인이 나 너무 순진한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올 때쯤 됐는데 남편 매를 맞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겁이 나서 남편 집에 또 때릴 것 같아 겁이 나가지고 그냥 집을 나와버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집을 나오고 나니까 여자가 갈 데가 있어야죠. 돈은 없고 그래가지고 하루 살면서 여자가 죄를 짓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다니니까 막 그 도둑질한 것 때문에 불안하고 막 가책이 되고. 그러다 어째가 우리 수양회로 온 거예요. 막 지쳐있고 두려워 있는데, 이 두 번째 날 저녁에 당신 같은 사람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예수님 정말 아주머니 사랑하신다고. 내가 당신의 죄를 대신할 수 나는 못한다고. 누가 돼 못하는데. 예수님 진짜 아주머니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일했는지 그걸 자세히 성경을 그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뭐 또 딴 분하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 상담을 만나지는 못하고 주양에 맞춰 헤어진 거예요. 그러나 몇 년, 1년쯤 지난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서울에 오면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 부인이에요. 목사님한테 이야기 한 번만 더 듣고 싶어 서울 가려고 합니다. 내가 3일 후에 광주 가야 할 일이 있는데 거기서 만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이따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식사를 꼭 대접하고 싶은데 저하고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식사 좀 대접하면 안 되겠습니까? 미안한데 광주 그 교회 목사님이 무슨 식사 스케줄이 있는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다고. 그 목사님 전화번호 전해줄 테니까 목사님 전화를 한번 의논해보라고. 그날 저녁 제가 다른 분하고 식사 계획이 돼 있어서 그 부인하고 식사를 못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이제 광주 문화체육회관에, 문화예술회관에 갔습니다. 그 부인을 만났어요.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도와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부인은 이제 어떤 식당에서 일을 한대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오신다는 이야기 듣고 막 나갈까 했는데 마침 오늘 식당에 내부 수리가 하루 쉬는데 하나님 기도했는데 이렇게 허락해 줬다고 하면서 그 부인하고 이제 한 20분 동안 그 문화에 간 그 이제 그 방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 진짜 정신병 걸릴 정도로 보냈던 그 너무 평안하고 하나님이 그 삶 속에 같이 하나하나 인도하는 걸 느낄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소식이 없어서 제가 전화번호도 기억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데 참 감사한 거예요. 한 분은 남원에서 어떤 목사님이 올라왔어요. 장로교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자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설교가 은혜롭지 않다고 자기는 나가라 카더래요. 목사가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안 나가고 1년을 버텼다 카더라고요. 1년을 버텨 교회에서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1년 동안을 지나는데 거의 굶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굶다시피. 교인들은 냉장고 쌀쌀한데. 이분이 너무너무 목회하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어느 날 제3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을 이 사람이 얻었어요. 보통 사람들 그 책을 뭐 대충 읽고 말 건데 자기가 너무 공고하니까 그 책을 읽고 이제 한자 정도 읽었는데 책을 다 덮었을 때 자기 마음에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뭐 개척교회를 했는데 막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하면서 제가 그분하고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신선한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사람이 거듭나면 이렇게 평화로워지는구나. 이렇게 행복해지는구나. 이렇게 삶이 아름다워지는구나. 이렇게 복되어지는구나. 구원받고 제가 50년이라는 세월을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으셔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지난주에는 필리핀에 가서 집회를 했고 그전에는 미국에 가서 집회를 했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러시아 상페르부르크 다음에 키예프 다음에 런던 다녀서 여기 다시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일 오전 예배 마치고 상페르부르크 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내가 거듭나기 전에 내 인생 전 저녁마다 친구들이 모이는 데 가서 놀면서 나쁜 짓을 했어요. 나무 집에 고구마 서리도 하고 땅콩 서리도 하고 그리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제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 기도해도 죄가 안 씻어지고 쌓여있었는데 62년 10월 7일 날 내 모든 죄가 흰눈보다 더 이게 사라진 거예요. 그날 참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 다 씻은 날 기쁘고 기쁘다 주나의 죄 다 씻었다. 그날부터 예수님이 나 저와 함께 계셨어. 그제는 뭐가 해도 되는 게 없었어요. 그때부터 뭘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목사로 있지만 사람들을 만나면 오는 사람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은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낮추어가지고 구원받기 좋도록 다 해놔서 몇 마디만 하면 구원받고 그분이 구원을 받고 변하고 변할 거 너무 감사해.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 이번 집회에 와서 죄사함을 받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할까? 하나님 여러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복되게 하실까?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이끄실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몇 년 전에 인도 리사란데 초청받아서 집회하러 갔습니다. 인도에서 그 오리사는 완전히 힌두교 사는 지역인데 그 사람들은 인도라는 땅은 힌두의 땅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에서 전도를 하고 구원만 일어나니까 그새 넓은 넓은 땅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만큼 단을 흙으로 벽돌 쌓아서 만들었어요. 집회하려고. 저를 초청 제가 간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제가 간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힌두교들 그걸 다 무너뜨려버렸어요. 형제들 울면서 다시 단을 다 쌌어요. 힌두들이 와서 마당 한가운데다가 힌두 깃대를 꼽았어요. 이거는 힌두 땅이다. 누구든지 오면 죽이겠다. 힌두교도는 RRS 그 사람들 막 도끼 칼 그 사람 무참하게 죽여요. 선교사가 있는 걸 포위해가지고 자동차 타고 하는 거, 그 차 안에 가족도 타고 있는 거 불태 다 죽였고요. 몇 년 전에도 한 2,000명 가는 거기서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거기 제가 초대를 받아갔어요. 거기 가기 위해서 뉴델리까지 비행기를 타고 왔다. 뉴델리에서 부바네스라는 데서 거기는 비행기가 한 600km 산길로 들어가야 하는데 헬리콥터를 예약을 했어요. 내가 부반에서 공항에 딱 내렸는데 김수현 선교사님 마중을 나왔어요. 나한테 하는 이야기야. 목사님, 난 오늘 아침까지 목사님 오지 말아야 할는지 오락해야 할 그걸 결정을 못 내리다 보니 이 시간이 됐습니다. 두 번째 하는 이야기가 헬리콥터 취소됐습니다. 경찰서장님이 박 목사 우리 사회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헬리콥터 착륙 금지령을 내려서 헬리콥터 취소됐습니다. 세 번째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교회차를 안 가져왔습니다. 교회차는 힌두들이 알기 때문에 테러 위험이 있어서 다른 차를 빌려왔습니다. 저도 저 생명을 보장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차로 한 10시쯤 도착을 했어요. 헬리콥터가 오면 그날 저부터 집회인데 집회하는데 사람들이 한 2,000명 된 사람이 그게 막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막 제가 기뻐서 찬송 부르고 꽃다발을 만들어가지고 꽃다발이 시든다고 물에 담가놨다가 물도 안 빼고 그대로 건져가지고 와서 걸어줘요. 막 추운데 막 해를 먹었어. 그랬던 아침에 경찰서장이 무장경관 9명을 보냈어요. 실탄 들고 제 유지에 저를 지키게 해줘서. 그래서 한중간에 집회를 잘 할 수가 있었어. 한 번은 케냐에서 집회를 마치고 밤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로 갔는데 프랑크푸르트에서 다 거의 다 아침부터 집회인데 그날 막 너무 피곤했어요. 비행기를 3등석을 제가 항상 3등석 표인데 2등석으로 바꿔 타고 싶은데 2등석이 700달러를 더 내라 해서 3등석을 가기로 했는데 데소라는 자매하고 도로티라는 자매가 자기 차를 가지고 나를 공항에 태워다 준다고. 데소하고 도로티 자매가 있고 뒤에는 도로티 저 남동생하고 저하고 뒤에 둘이 탔어요. 차가 막 공항으로 달려가는데 그 차에 빨간 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떡할지 모르고 여자들 둘이고 뭐 저 모르. 그래 이제 딱 거기 가서 주유소 가니까 한국은 주유소가 밝은데 그건 주유소라도 캄캄해요. 그냥. 그래 이제 후드를 열어보니 깜짝 놀랐어요. 후드는 아무것도 없고 엔진만 하나 달랑 있는 거라요. 야, 내가 이런 차를 타고 사파리에 갔다고 생각하니까 막 기절할 것 같은 거야. 근데 뭐 어두워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한참 보니까 밑에 뭐 고무줄 같은 게 떨어지는 보니까 팬벨트가 너무 날아가서 고무줄처럼 막 뒤에 떨어졌다 날아갔어. 그래서 주유소에 혹시 팬벨트 있냐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게 또 짧은 거예요. 제가 이제 막 팔 긋고 양복 벗고 도저히 안 걸려. 그래 이제 자매하고 시동을 걸어봐라. 이 자매가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내가 막 괜찮아 시동 괜찮다고 걸라고 내가 이렇게 걸라고 시동을 걸 때 그때 이제 막 그렇게 하고 이제 팬벨트를 갈아끼고 손이 막 시커멓고 그걸 구경이라고 한 20명이 들여다보다가 팬벨트 갈고 나면 막 박수치고 박 목사 못하는 게 없다 하고 막 손 뭐 닦을 겨를도 없이 대충 종이에 닦고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갔어요. 공항에 가니까 막 줄을 기다랗게 섰는데 우리가 너무 늦게 간 거예요. 그래 이제 3등석은 그런데 2등석은 얼굴이 새까만 아가씨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등석에 가서 표를 딱 내놨어요. 그 아가씨 쳐다보더니 여기 2등석인 줄 아느냐? 안다. 그럼 왜 3등석을 이지만 아, 저 너무 밀려가 비행기 못할 것 같아서 왔다고. 그 아가씨가 나를 보고 뭐냐면 오늘 이등석 자리가 많이 비는데 네가 한 10분만 당신 10분만 기다리면은 이등석 자리를 줄게 좋냐? 그러면 고맙지, 고맙지, 고맙다. 내가 박자 마음 있더니 뭐라고 막 부르더라고요. 가서 이등석 자리 딱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케냐 아가씨들 진짜 친절하네. 앞으로도 자주 이러자고. 비행기를 타고 막 넓은 자리에 누워서 가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펜베드 거는 그런 것들,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우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에 집회 죄사함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내가 네 죄를 씻었다 그랬어요.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는 잘나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예수님과 딴 마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지 못해요. 예수님하고 한 마음이 내가 네 죄를 씻었다. 예, 씻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내 죄 씻어졌습니다. 한 마음이래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사람들 성령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저는 지난 50년 동안 예수님 안에 살면서 큰 것이든 큰일은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 늘 도우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저녁 한 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물론 여기 저희들 교회 성도도 있지만 이번에 죄사함 받은 사람들 내가 누군 다 모르지만 이제 그분들이 예수와 함께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는 복되게 할 걸 생각할 때 너무 감격. 전 저희들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이 있으면 아움에 도장을 찍어요. 한 몇 년 전에 저희들 교회에 젊은 부인이 나왔어요. 이 부인도 인생살이에 지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얼마 전에 이제 이분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서 그 부인하고 상담을 했어요. 자기는 4년 전에 남편하고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왜 이렇게 착한 부인인데 이런 부인하고 왜 이혼을 했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뭘 왜 이혼했냐 보니까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이혼을 했다. 성격 안 맞으면 이혼하느냐고. 목사님, 그 사람을 살아봐요. 친철머리가 나요. 내가 왜 당신 남편하고 사느냐고. 내가 그 부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집에 텔레비전이 있어요? 예, 있어요. 텔레비전 살 소리 너무 크게 나면 떼다 버려요. 조절해요. 조절하지요. 에어컨 사가에 너무 추우면 그 조절해요. 떼다 버려요. 조절하지요. 텔레비전은 에어컨은 사람에 비해 진짜 싸구려예요. 그 싸구려 텔레비전은 에어컨도 조절한 장치였는데 왜 사람에게 조절한 장치가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 조절하면 될 거 왜 버립니까? 남편 재혼하셨냐고 안 했다고. 남편이 나중에 물어보니까 재혼할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 아이들에게 상처 줄 것 같아 못했다 하더라고. 남편하고 합치라 그랬어요. 예, 했어요. 그리고 합쳤어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막 아이들도 행복해하고 언니도 행복해하고 어머니도 행복해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행복해하시고 보면 죄사함 받고 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우리 돕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귀가 들어 듣지 못하는 게 아니고 죄가 가로막혔는데 마음에 죄사함 받고 나면 이제 하나님 여러분 속에 일할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성령과 동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도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앞으로 저희들이 차근차근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뒤에 또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지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때는 나의 죄를 뭐 용서해 달라고 그래야 하는지 하면 그걸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이야기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오늘은 우리가 이만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죄 사함 받은 너무 감사하고 내가 죄 사함 받고 너무 행복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아는 사람은 죄 사함 받은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앞으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이 소식을 전해서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제사함 못 받고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 이 소식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해서 정말 서울시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행복하게 살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일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하시는 걸 경험하고 복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